인도의 말씀. 서신서 중에서나 복음서 중에서나 요한의 것은 다 마지막에 쓴 것입니다. 물론 계시록은 성경의 모든 책 중에 마지막에 있는 책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의 세 복음은 주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행적을 쓴 것이고 요한의 복음은 하늘로서 내려와 여전히 하늘에 계시는 인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서신은 영지주의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란케 할 때 쓴 것으로서 사람을 하늘로 이끌고 가서 하늘에 있는 모든 영원한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은 우리를 사람의 테두리에서 이끌어내어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게 합니다. 요한이 쓴 글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곧 우리를 태초로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요한의 복음은 태초의 그리스도를 말한 것이고 요한의 서신은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을 말하며 요한의 계시록은 우리를 장차 올 영원한 세계로 이끌고 갑니다. 그의 복음은 육신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가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사람들은 그를 잘 알지 못하여 나사렛 예수로만 알았지만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예수가 바로 태초에 계신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깊은 내막의 사실입니다. 요한의 서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의 직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 못했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서신에서는 특별히 이 두 가지를 제시하여 우리를 태초에 있는 가장 깊은 내막의 사실로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 세상은 어지러웠으며 로마 가이사의 잔악함은 최고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우리를 장차 올 가장 깊은 내막의 상태로 이끌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시는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계시록에는 이 세상의 상태뿐만 아니라 교회의 상태도 나타나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는 교회가 외적으로 가장 어지러울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정죄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이 정하신 교회의 길은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교회의 외형은 역사적으로 다르게 나타났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길과 상태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막에 있는 원하심입니다. 성경 안에 두 무리의 일곱 서신이 있습니다. 첫 일곱 서신들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쓰신 것, 곧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하나님은 또 요한을 통해 둘째 일곱 서신을 쓰셨습니다. 첫 일곱 서신은 정상적인 상태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다음의 일곱 서신은 비정상적인 상태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의 세 복음은 정상적인 것으로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고 요한의 복음은 사람의 불분명함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므로 진리와 은혜를 많이 언급했습니다. 요한의 서신도 비정상적인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므로 빛과 사랑을 많이 언급했습니다. 계시록 2, 3장은 교회의 비정상적인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다루심입니다. 바울의 첫 일곱 서신은 교회의 정상적인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그 후 교회는 정상적이지 않았으므로 요한은 계시록에서 마지막 일곱 서신들을 쓴 것입니다. 첫 일곱 서신은 교회가 마땅히 알아야 할 진리를 말한 것이고 마지막 일곱 서신은 교회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말한 것입니다. 오늘 참으로 주님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반드시 계시록 2, 3장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계시록은 우리에게 어떻게 행해야 할 바를 알려줍니다. 만일 계시록에서 그 길을 찾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첫 일곱 서신들은 마지막 때 전에 쓴 것이나 마지막 일곱 서신들은 마지막 때 동안이나 그 후에 쓴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는 한 시대, 곧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리스도인이 첫 일곱 서신만을 보아서는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성경 가운데 특별한 사역을 가진 세 사람이 있으니 그들은 곧 베드로, 요한, 바울입니다.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쓴 것으로서 거기에서 베드로는 진리를 배반하는 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것으로서 2장 2절에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또한 디모데 전서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어떠합니까?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습니다. 문제는 천이 쓰임받는 데서 벗어나려 하는 것보다도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서신은 요한이 마지막으로 쓴 것으로서 그 서신에서 요한은 적그리스도가 이미 나타났으니 주님의 말씀을 굳게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좀 더 확실히 해야 할 부담을 느낍니다. 교회의 시초부터 지금까지는 한 시대, 교회의 시대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정상적인 것과 비정상적인 것은 나뉘어야 합니다. 오늘 교회의 외형은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이 사실을 보지 못했다면 계시록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첫 일곱 서신은 정상적인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땅 위의 혼란은 영적 사실에 영향을 줄 수 없고 하나님의 영적 실제는 항상 한결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외형적인 모습은 혼란되었습니다. 로마 천주교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주장합니다. 1914년에 개신교에서 조사한 아주 작은 종파 외에 대규모로 조직된 교파만도 1500여 개가 되었는데 이 많은 교파들도 다 각각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요한, 바울, 베드로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도 이러한 일들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버렸다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에베소 교회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가지 구하여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르며 섬겨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외형이 황폐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계시록 2, 3장은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구한다면 계시록 2, 3장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알려줄 것입니다. 계시록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먼저 이 책이 어떠한 책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이 계시록을 예언으로 알고 있지만 그 일곱 교회도 예언적인 것이냐고 물어보면 그들은 감히 대답하지 못합니다.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계시록의 특징은 예언의 성질을 띄었다는 것입니다.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예언일 뿐 아니라 일곱 서신 역시 예언입니다. 이 책은 예언의 책임으로 사람이 더 가할 수도 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언으로 생각할 뿐 아니라 이 예언이 이루어져 나타난 것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계시록의 성질에 대해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그 책이 예언이요. 둘째, 그것이 예언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당시 아시아에는 교회가 일곱 개만이 아니었는데 요한은 왜 일곱 교회만을 언급했습니까? 그가 밧모섬에서 본 것은 오직 일곱 교회뿐이었으며 이 일곱 교회는 능히 모든 기타 교회를 대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곱 성질의 교회를 선택하여 그들에게 예언을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는 일곱 교회가 있고 하늘에도 일곱 촛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땅에 한 교회가 있을 때마다 하늘에도 한 개의 촛대가 있습니다. 기이한 것은 요한이 하늘에 오직 일곱 촛대가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는 일곱 교회만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중경교회도 잘려나가고 남경교회도 잘려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당신은 이것이 예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언이기 때문에 일곱 교회만이 선택된 것입니다. 이 일곱 교회는 모든 교회를 대표합니다. 여덟 번째 교회는 없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일곱 개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일곱 교회가 모든 교회를 대표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오직 일곱 교회만 있는 것은 이 일곱 교회의 역사가 곧 완전한 교회의 역사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특별히 계시록 1장을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22장에서도 말하기를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예언이 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밖으로는 예언의 옷을 입었지만 그 속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책은 실행을 위한 책이요, 연구를 위한 책이 아닙니다. 여기에 예언은 다른 예언과 다릅니다. 이 예언은 준수하라는 것입니다. 요한과 우리의 공동 원칙은 곧 이 예언을 우리에게 주어 지키게 하는 것,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지키지 않는 자가 어찌 계시록을 알 수 있으며 어찌 일곱 교회를 알 수 있겠습니까? 계시록 2, 3장을 읽어보면 이것이 예언을 지키라는 말씀임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주님이 심판의 주님이심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계시록 1장의 전반부는 계시록 전체의 서문이며 후반부는 2, 3장의 서문입니다. 2장, 3장은 주 예수님의 계시로 시작합니다. 1장 13절에서는 주 예수님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긴 옷을 입은 사람은 제사장이므로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이 곧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촛대는 성소 안에 있는 것이며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 빛이 주야로 비추게 하기 위해 제사장은 계속 성소에서 촛대를 손질하고 기름을 더합니다. 주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모든 교회 가운데로 다니시면서 어떤 촛대에 빛이 나지 않는가를 보십니다. 손질함은 곧 심판함이요.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교회 가운데서 심판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심판은 영원에서 본 것입니다. 요한과 주님 사이는 가장 친밀했고 그는 주님의 품에 있던 자였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품에 있었고 요한은 아들의 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가 주님을 볼 때 죽은 자 같이 된 것은 그가 심판의 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그분을 은혜의 주로 보았으나 현재에는 그분을 심판의 주로 보아야 합니다. 현재의 심판은 제사장의 심판이므로 계속 손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이 이를 때 그분은 완전히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언젠가 주님의 두려움과 성결에 부딪혀야 하며 이때에는 어떤 이유도 말할 수 없습니다. 빛은 모든 이유를 제거해버립니다. 빛은 우리를 비출 뿐 아니라 죽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빛이 비치는 곳마다 사람의 육의 생명을 죽입니다. 그 많던 이유도 주님 앞에서는 다 없어지고 요한처럼 땅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됩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갈수록 커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은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한 번 하나님으로부터 처리받아야 합니다. 서신마다 첫 부분에서는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말하고 있고 그 후의 말씀은 다 주님의 계시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를 볼 수 없습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계속이므로 십자가를 모르면 십자가의 연장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일곱 서신은 모두 주님으로부터 시작하여 끝에서는 다 이기는 자를 부릅니다. 이기는 자는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이 이기는 자입니까? 그는 평범함을 뛰어넘는 특수한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이기는 자란 다 정상적이고 평범한 사람입니다. 비정상적인 때에 비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 이기는 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수준 아래에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 수준을 뛰어넘는 사람이 아니요, 이 수준에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처음에 정상적인 표준에 따라 일어나 행하도록 이기는 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곧은 직선처럼 한 번도 변치 않습니다. 오늘날 인간은 타락하고 실패하여 계속 밑으로 내려가고 있지만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뜻 안으로 새롭게 회복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또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째, 교회는 금촛대요. 주님이 촛대 사이에 다니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주님은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계시는데 그 일곱 별은 교회의 사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금속에는 다 뜻이 있습니다. 철은 정권을 대표하는 것이고 동은 심판을 대표하며 은은 구속을 대표합니다. 금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표합니다. 동서고금을 통하여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성결은 이해하기 힘든 것이나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아는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에게 속한 최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금으로 만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교회는 사람과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풀과 나무와 집회 역사가 무엇인지 묻습니다. 풀과 나무와 집회 역사는 다 육의 역사요. 금과 은과 보석, 그 중에서도 금의 역사는 가장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일곱 서신은 다 일곱 교회의 사자에게 쓴 것이므로 바울의 첫 일곱 서신과는 다릅니다. 바울의 서신 중 빌립보서만은 성도와 감독과 집사들에게 썼으나 빌립보서를 제외한 모든 편지는 다 교회에 썼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교회에 직접 쓰지 않고 일곱 교회의 사자에게 쓴 것입니다.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입니다. 사자라는 이 두 글자는 헬라어로는 앙겔로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 2, 3장을 읽을 때 나중 일곱 편지와 첫 일곱 편지의 공통점을 근거로 하여 여러 가지 잘못된 해석을 사자에게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자는 과연 누구입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사자는 다 단수이므로 이 서신은 단수의 사자에게 쓴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단수는 단체적인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이것이 각 편지의 마지막에 복수에 이기는 자들을 부르시는 이유입니다. 이 사자는 단체적인 사자로서 능히 전 교회의 소수인 이기는 자를 대표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하나님의 길은 달라졌습니다. 종전에는 교회가 주님 앞에 섰으나 지금은 사자가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촛불의 빛은 별빛보다 못합니다. 주님은 꺼지지 않는 별빛을 택하시고 이는 내 사자라 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별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눈에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사자이며 교회의 성질이 그들에게 맡겨졌습니다. 교회가 외적인 나타남에서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은 한 무리의 사람만을 보시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의 대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종전에 교회의 대표는 지위와 직분을 가진 장로들이었지만 이제 교회를 대표하는 책임은 영적 사자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사자는 어떤 장로나 집사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에게 교회의 책임을 지게 하십니다.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책임을 위임받았습니다. 오늘날 이것은 지위나 직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된 영적인 권위를 갖느냐의 문제이며 하나님은 그들에게 책임을 위임하십니다. 계시록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쓴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종이 아니라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피로 사온바되고 사랑의 강권하심으로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면 그 누구도 이 계시록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요한이 계시록을 쓴 것은 주후 95년 혹은 96년으로 도미티안이 로마의 가이사였을 때였습니다. 요한은 열두 사도 중에 가장 나중에 죽은 사도로서 사도시대의 교회는 요한에서 끝이 났습니다. 요한은 이 일곱 서신을 예언으로 썼습니다. 우리가 일곱 서신을 읽을 때 우리 또한 예언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을 때 그것은 이미 역사적 사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요한은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으나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일곱 서신에 나타난 일곱 교회를 하나하나 보기로 합시다.